예,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그 하느님의 그 뭐 본 모습이랄까요? 그 모습을 이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구약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살아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사랑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시대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그러니까는 뭐 정의나 무서운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 앞에 놓는 그런 오류를 길게 범하지는 않는 거죠.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해서 잠시 그런 쪽으로 빠질 뿐, 머리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돌아올 그런 여지들, 그런 마음들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살아야 되는 문제지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이제 너무나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알고 또 그 아는 하느님을 살아가는 게 이제 그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죠. 어쨌든 또한 동시에 이 사랑의 하느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답은 여전히 희망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느님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왜 희망이냐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처럼 신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억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기억을 직접 가지고 오셔,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의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을 확신하면서 그런 의심을 이렇게 누르면서 또 사라지게 만들면서 이제 그 희망을 찾아서 쭉 가는 거죠. 그 희망이 이제 확신이 되는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아, 나의 믿음이 온전하구나라고 이제 그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는 누구도 그 하느님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우리 교우들은, 우리들은 사실 이런 거를 이 성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 신앙에서 좀 겸손하신 편이죠.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개신교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은 저렇게도 적극적인데 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뭐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십니다만, 저는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전달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더 이제 살펴가면서 전달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되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만,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봐도 그런 확신을 죽음 전에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한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당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가셨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 개신교 신자들처럼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되는 문제라면 전 인류가 다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여전히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자유와 하느님 사랑에 대한, 하느님 당신 자신의 존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뭐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그 구원이 확실하고 그 죽은 다음에 있다면 인간을 그냥 싹 그렇게 알게 만들어 주시면,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인간이 알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법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선택하게 만들면 인간의 자유가 훼손되는 거죠. 내 선택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나를 홀려서 데리고 가면 그걸 어떻게 나의 선택이라고, 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가 없고, 아니면 어떤 하느님의 어떤 경외감이나 기적 같은 것들로서 인간을 당신 안으로 이렇게 뭐 이렇다면 그것도 억지로 섭렵하는 거예요. 섭렵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훼손되죠. 아무리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강제로 끌고 가게 되면, 처음엔 사랑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강제성이 조금씩 조금씩 개입되면 사랑은 훼손되죠. 하느님의 사랑이시다 해놓고 막 이렇게 기적, 뭐 좀 강제적인 기적이나 이런 어떤 경외로움 가지고 인간을 억제로 끌고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선택지를 두시는 것은 그런 인간의 자유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하느님 자신의 어떤 존중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런 자유와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의지 안에서 오롯이 펼치면서 가실 수 있게 인간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게 남겨두신 거죠. 예, 그게 아름다운 길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인간은 또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앞에서 또 이런 고통 앞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그 반대쪽을 두고 언제든 혼란을 겪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느님이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나의 신앙을 더욱 뿌리 깊게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넓게 갑니다만 결국에는 그 깊이로 가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뽑히기가 쉽지가 않게, 굳은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작업의 중심에 성서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여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하느님의 모습이 세 가지였습니다. 무서운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이 세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아우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로운 하느님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느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느님은 무섭고 경외로운 분이십니다. 뭐 이를테면 깜깜한 밤중에 아주 거대한 이렇게 바위 앞에 이렇게 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니면 이 뭐 자연도 있습니다만 조선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 어마무시하게 이게 큰 배 앞에, 정말 축구장보다 더 큰 배 밑에 이렇게 서서 그 배를 위로 이렇게 떡하니 위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실 조금 오금이 저리죠. 나보다 훨씬 물리적으로 훨씬 거대한, 통으로 거대한 걸 바라보면 인간은 누구나 좀 경외로움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큰 형체 앞에서도 인간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뭐 산더미만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걸 보고 있으면 경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유한함을 가진 그 물리적인 형체 앞에서도 경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는데, 무한이라고 하는, 예, 그 하느님 앞에선 인간이 경외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모세가 그 시나이산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던 것, 어떤 그 기적 같은 체험 앞에서 하느님의 경외심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 인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바짝 엎드리죠. 왜냐하면 그 경외감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 이 경외로운 하느님은 온전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과 경외로운 하느님은 상호 교류하는, 당연히 같은 분이라는 것. 정의로운 하느님 또한 사랑의 하느님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은 사실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크나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어떤 기준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사랑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정의는 뭔가? 이 정의에 하느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구약의 정의가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의 모습 그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구약의 정의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용서라는 말로 그 정의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용서가 무슨 정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주님의 기도 안에 그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있죠.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이거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려 드는 것만큼 무지한 행동, 무지한 신앙적인 행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정말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그런 사람 무턱대고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해치고 나의 신앙도 사실은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도망쳐 방탕하게 살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너를 용서한다고 했나요? 절대 아니죠. 지가 깨달을 때까지, 지가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게 바로 신약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왜 정의가 되는지 충분히 이 말로 충분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에게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것도 뭐 이어지는 거죠. 그 뉘우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면 뉘우친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용서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반대로 말했을 때는 뉘우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들. 일단은 뭐 진심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람이 뉘우치고 와서 말로 그렇게 용서를 청할 때 일단은 어쨌든 어떤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물론 그 용서에 대한 어떤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게 또 동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5천 원 빌려놓고 5천 원 안 갚으면서 용서해달라 하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 그런 말과 실천은 또 같은 관계에 있는 것,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지만 충분히 또 명료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만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로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정의랑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신약의 하느님은 구약의 하느님을 온전하게 포용을 하고 사랑의 하느님 안에 무섭고 경외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그 안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고 하나이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구약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구약의 하느님은 싫고 신약의 하느님은 좋아라는 건 하느님을 사실 반만 알고 반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지만, 정의로운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로운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신약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뚜렷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이신 하느님은 경외와 정의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사회적인 요소로서의 두려움과 정의의 개념과는 또 동시에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은 온전히 인간의 경험치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의라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의 언어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간의 감정적으로 충분히 온전히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억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인간이 예를 써도 어떤 학자도, 어떤 뛰어난 인문학자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온전하게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 그래서 우주와 동의어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보다 더 우주다운 언어가 이 사랑이라는 언어, 그만큼 넓고 신비하고 무한하고 신비로운 단어. 그걸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뿐 절대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한정되어지지 않은, 예, 그래서 넓고 신비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세상,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무한합니다만 또 그 사랑이라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이 뭐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을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또 사랑밖에 없다. 예. 사랑을 잡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 무한한 사랑을요. 정의나 경이로움은 잡히지 않지만 사랑으로 한순간 그 사랑을 온전히 또 잡는 그런 순간들,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겸손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경외와 정의와 같이 구약에서와 같이 하느님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한함을 인정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